8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7페이지 창세기 48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자라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로 가까이 나아가며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혔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를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여러분 읽어봐서 아실 거예요. 야곱, 이스라엘로 호칭되고 있는 야곱이죠.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두 자녀죠. 그러니까는 야곱에게는 그 손주가 되는 손자들이 되는 이 두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데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팔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야곱이 늙고 병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두 아들을 아버지 야곱에게로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축복은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그 언약의 축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자식에게 복이 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약, 그 다음에 신약이기 때문에 옛날 약속, 새 약속이에요. 성경 자체가 약속의 책이란 말입니다.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에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약속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은, 종들은요, 그 약속을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축복을 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야곱의 축복은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자식이 복을 받고 땅에서도 잘 되고 어디 가서도 잘 되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이렇게 축복하는 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게 축복이에요. 야곱의 축복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하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언약의 축복이고요. 이것은 확실히 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외의 것을 주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 약속,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거든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야곱이 하나님이 언약을 받았죠. 아브라함한테 줬던 언약, 이삭에게 줬던 언약, 그 언약을 야곱이 갖고 그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그 축복은 반드시 그 자식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을 받은 대로 이루어졌듯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맞게 하여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어긋나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죠? 고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야곱도 손을 어긋맞게 해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이것을 고치려고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 요셉이에요. 두 자녀의 아버지 요셉이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어긋나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어그러지지 않게 해야 일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손을 어긋맞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한번 가서 보십시오. 14절이죠. 이스라엘이 야곱입니다.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 아시겠습니까? 엇박고 얹은 겁니다. 어긋나게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아버지인 요셉에게는 지금 야곱이 손자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그 손자들의 아버지인 요셉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아버지는 대부분 부모들이 그렇죠. 모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큰아들이에요. 큰아들. 이스라엘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큰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왼손에 큰아들 므낫세를 그리고 오른손에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그러니까는 요셉이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데 왼손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오른손에는 작은아들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앉혀야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의 왼손에 있는 자가 야곱에게는 오른손에 있는 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정확한 오른손에 큰아들 므낫세를 앉게 하고 작은아들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에 앉게끔 딱 구성을 해놨는데 아버지가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을 하니까는 요셉이 손을 바로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17절에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니까는 아버지 요셉은 누가 축복을 받기로 오네요? 큰아들 므낫세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실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축복을 하는 야곱을 요셉은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를 그 마지막 축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어긋나게 하는 축복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도 보이지 않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의 장자와 차자를 구별하여 손을 얻게 하여 작은 아들을 큰 아들보다 더 나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도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일을 하시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생각도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재미를 본다고 해서 주식에 뛰어들었는데 오히려 손해만 봅니다. 자식에게 공부하라고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을 값 먹고 학원에 보내고 가회를 붙여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더니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줄 알고 기뻐했더니 나중에 가보니까는 오락만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어긋나는 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보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신을 찾아가서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구타는 이유가 뭐죠? 다 그거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긋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며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어긋나게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 세상에서 볼 때 어긋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낯설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들에겐 그렇게 비춰진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자체가 잘못된 질서 가운데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땅입니다.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나 그 악한 천사가 쫓겨나서 패배하여 쫓겨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노력하고 소원하는 일이 어긋나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그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살면서 어긋나는 일이 없이 형통하고 쭉 일이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의 이름 그대로 뭡니까? 남의 발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사기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노력으로 따내어야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깨와 지식을 다 동원하여 형에게 팥죽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얻어내고 아버지까지 속여서 장제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자기가 이루어내어야 하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행한 일마다 얼마나 어긋났습니까? 아마 그런 장제의 축복을 얻으면 장제의 축복이 뭐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거예요. 장제의 축복은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뭐라고 됐어요?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니까 우리가 받은 영이 뭐예요? 장자의 영이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독생자였지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맏아들이 됐거든요. 그 아들을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영이 뭐예요? 바로 장자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엔 장자영. 우리 그렇게 장자영을 받은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의 장자의 축복은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왜 이삭이래네. 야곱은 왜 그리 길을 쓰고 장자의 축복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뭔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자녀가 복을 받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되고 안 벌리던 돈도 벌리고 아프던 병이 나아지고 이런 것들 기대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야곱도 그래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받아낸 겁니다. 왜? 뭔가 나아질 걸 기대했던 것이죠. 근데 그 생각과는 다르게 완전히 어긋난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말이죠.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에서와 비교해 보았습니다만은 에서는 사실은 야곱처럼 고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어긋난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먼저 장제의 축복을 딱 받는 순간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야 되는데 큰 그 형 에서가 아버지가 죽으면 장제의 축복을 가로챈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는 형제들 간의 어떤 그 죽고 죽이는 일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못하겠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연세 많아서 조금 있으면 돌아가실 테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네 부가가 알아가지고 엄마가 알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는 엄마의 오빠 집으로 피난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는 장제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게 뭡니까? 집을 깨는 거예요. 집단하면 뭡니까? 예, 독고생이잖아요. 그 고생만 했네요. 외삼촌 나반의 집에 갔더니 딸이 이뻤어요. 둘째, 두 번째 딸이죠. 라헬이 너무 이뻐가지고 7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년을 7년으로 여기지 않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라고 여길 정도로 열심히 일해서 라헬, 사랑하는 아내를 취하는 첫날 밤에 품고 잤더니 그것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였잖아요. 그리고 외삼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풍습이 그렇다네. 언니를 놔두고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없다네. 그거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아서 내가 우리의 풍습에 따라 동생보다는 언니인 레아를 먼저 들여보낸 것이라네. 참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러면.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또 다시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얻으려고,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또 7년 이런다.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예? 근데 또 7년을 일해요. 그래갖고 결국 라헬을 얻었어요. 야곱은 사실 라헬만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이렇게 일이 꼬이게 되니 어쩔 수 없이 다시 7년을 일하게 됩니다. 그 7년을 일함으로 말미암아 형제 간의 자식을 서로 낳기 위한 경쟁이 돌입하게 되고요. 그들의 몸종들도 레아와 라헬의 몸쟁 실바와 빌하죠. 몸종, 그러니까는 아내가 원튼 원치 않든 간에 네 명을 얻게 되고 그 네 명 가지고 자식을 열둘, 열셋을 낳죠. 그리고 얼마나 막 시기와 질투로 살았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산 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 차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을 만나기 전에 어디요?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하다가 어떻게 돼요? 환도뼈도 맞고 뭐가 됩니까? 다리를 저는 자가 되죠. 장애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애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겨우겨우 베델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장자인 루벤이 그 누구죠? 서모인 빌하를 또 어떻게 해요? 빌하하고 눈이 맞아갖고 근친상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첩이죠. 어쨌든 아버지의 첩하고 큰아들하고 눈이 맞아갖고 또 근친상간이 벌어집니다. 이게 야곱이 다 겪은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만 겪어도 우리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픈 정도가 아니라 못 살아요. 속 터지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생뚱맞게 엉뚱한 여자가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7년을 일하죠. 그거 가지고 결국은 4명의 부인을 얻어왔고 자녀를 펑펑 낳죠. 그거로 끝날 것 같은데 딸은 성폭행 당하죠. 자기는 장애인이 되죠. 이게 누굽니까? 욥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욥하고. 그리고 겨우겨우 올라와서 목축어라움에 겨우 살아가는데 이럴 때 뭐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자식 중에 큰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요. 근데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죠. 왜요? 형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짜가지고 요셉의 피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께 가져와가지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난 아들입니다. 이런 슬픔으로 살아가는데 그 땅에 뭐가 돼요?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얻게 내려가야만 하는 일을. 이게 요셉이 다, 야곱이 다 겪은 일이에요. 그럼 야곱의 바로 앞에서의 고백 이해합니까? 험한, 자기가 130년 동안 험한 나그네 길을 살았다고. 정말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완전 험한 길을 살았어요. 험한 길. 그러니 이렇게 어긋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가서 오히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애굽이 누구 덕분에 7년 흉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아남게 되었는지를 야곱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있죠.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타국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애굽이에요. 애굽은 절대 망하면 안 돼요. 왜요? 그 땅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에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뭡니까? 적어도 400년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존재해요? 야곱 집안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야곱 집안.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흉내 들어서 너희들 나라에 와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누구 때문에 존재한다? 나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야곱 때문에 존재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때문에 애굽이 존재하는 거예요. 애굽은 애굽이 그래서 애굽이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신 하나님의 조치가 뭡니까? 거기에 요셉을 먼저 보내는 거죠. 흉녀로 망하면 안 되니까. 그 일을 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야곱의 생각에는 우리가 너희에게 양식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 축복이라는 건 큰 자가 작은 자에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애굽의 왕이 큽니까? 한 집안의 가장인 야곱이 큽니까? 애굽의 왕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누구야? 한 집안의 가정인 아버지가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사실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세상적으로는. 근데도 야곱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니들이 왜 살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 지납니다. 이제 눈이 늙어서 눈이 어둡고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죽으면서 야곱이 하는 축복이 오늘 본문에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 야곱의 뜻을 어긋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어긋나게 하셔서 자신을 장애인으로 만들면서까지 무엇을 의지하게 하시는가 하니 바로 하나님의 언약만을 의지하게 만들게 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꿈꾸고 원하는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뭐만 남게 하느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남게 하는 거예요. 약속만. 그래서 그 손을 어긋나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축복 기도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축복하면 우리의 소원과 또 우리의 자녀들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그런 소원들이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소원은 뭡니까? 장자가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요셉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긋나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굴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까? 야곱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아버지, 요셉이라는 아버지의 꿈은 뭡니까? 장자가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꿈은 뭡니까? 자녀가 잘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셉의 꿈을 어긋나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누굴 통해서요?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안다는 거예요. 어긋난지. 아는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야곱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소원을 어긋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을 일평생의 살면서 몸으로 깨닫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길 원했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이 뭡니까? 정말 험한 길을 살았어요. 험한 길을. 그래서 그 험한 길을 걷게 하심으로 야곱의 소원은 다 어긋나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원은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에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소원을 어긋나게 하시고 환도뼈가 위골되게 하시고 자기의 힘으로는 설 수도 없도록 장애인을 만들어 오직 지팡이를 의지해야 사는 신세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자신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9장에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49장 26절입니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아버지, 네 아버지니까 누굽니까? 네 아버지니까 누구의? 자기 자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니까는 축복받는 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에, 내는 또 누구예요? 이것도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의 선조. 그러니까 자기의, 야곱의 선조니까 누굽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에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뭐예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누구의 축복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축복이 더 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누가 제일 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죠. 왜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 할까? 아브라함이 제일 셀 것 같은데 야곱은 자신 있게 말해요. 그것도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누가 세대요? 내가 더 세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성경에 써놨다는 건 말이에요. 그 말이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자신이 얼마나 많이 어긋나는 일을 당하였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고 야망이 가득 찬 야곱을 계속하여 어긋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남기시는 것을 야곱은 아는 겁니다. 그걸 130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그러죠.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한마디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그를 통하여 회개하고 약속을 붙들게 하여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광야의 길을 안 걷고, 광야는 뭡니까? 물이 없고 건조한 땅이니까 힘든 땅이라는 얘기.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눈에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살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 것만이, 하늘의 것만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 아닙니까? 이 땅의 것 많은 사람들이 갖고 삽니다. 돈도 명예도 권세도 죽을 때 보라는 거죠. 그걸 가져갈 수 있느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목도 합니다. 늘 봅니다. 죽는 사람들의 장례식장 가서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를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도 왜 이 땅에 살면서 너희들은 그거에 목을 메고 사느냐? 이걸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금은보화, 우리가 좋아하는 돈, 그건 하늘나라의 배설물이라고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어디 것을 구해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해줘도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본능은 늘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그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을 그대로 얻어가지고 사는 게 복이라고 세상을 가르칩니다. 내가 추구하는 물질을 많이 얻는 것을 복이라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권력을 얻는 것을 복이라 얘기합니다. 또 그렇게 승진하고 그렇게 물질을 얻으면 사람들은 감사헌금 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절대 평안한 사람은 찾지 않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안 찾습니다. 수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왜? 내가 답답한 게 없거든요. 평안하니까. 근데 언제부터 신경이 쓰여져요?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식이 되게 아파. 막 꿀딱꿀딱해.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화가 나죠. 왜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을 관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버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 아시잖아요. 농사 잘 지었으니까 창고를 지어놓고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살자는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왜 어리석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관심사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뭡니까? 다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명예, 권세, 돈. 자기 관심사에만 관심하는 자가 어리석은 부자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라 부른다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면, 예수가 나의 왕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무엇에 관심해야 됩니까? 주인이 뭘 원하는지, 왕이신 그분이 뭘 원하는지 거기에 관심해야 되는 게 종의 위치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목요일에 카톡 보내드렸죠. 보셨어요? 왕이라 부르되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자들. 누가 그랬습니까? 로마 병정들이요. 가시관 씌워놓고 홍포 입혀놓고 갈대 붙잡게 해놓고 뭐라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조롱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라 부르되 왕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그것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도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대접하지 않죠.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도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내 뜻과 내 속마음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이라면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무뎌져서 몰라요. 너무나 무뎌져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복보다는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자꾸만 어긋나는 일로 인도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요. 그 사람이 가질 수는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어요? 안 준다니까요.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을 안 해주는 것이 뭡니까? 어긋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인생에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 어긋나는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가시는지를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가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야곱 평생에 자기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표현처럼 하면 뭡니까? 너희 조상의 땅이에요. 너희 조상의 땅은 어디죠? 약속의 땅 가나안이잖아요. 우리를 어디 데려갑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요. 그 하나님에 데려갈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야곱은 그걸 평생 살면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 나라에 소중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채우려고 이 땅에 두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힌 곳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는 겁니다. 이런 야곱의 어긋나는 축복의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중에 누구의 내용이 가장 길게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좋은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는지 얼마나 어긋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야곱 자체가 뭐예요? 우리 이름이에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우리가 지렁이에요. 지렁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지렁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로는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우리의 사기꾼. 그런 자들을 어떤 자들에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야곱의 설마 단 한 줄로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손을 어긋맞게 축복한 내용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한 것이 뭡니까? 야곱의 믿음으로 한 행위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뭐예요?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침상에 앉아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후에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경배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지팡이를 잡고 살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얍복강 아닙니까? 얍복강이 뭡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만 했던 시기가 바로 이 얍복강입니다. 얼마나 이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혼자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원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기까지 이 지팡이를 짚고 산 야곱이 오히려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그 지팡이는 누가 준 겁니까? 누가 줬어요? 여러분 지팡이 안 집어봤군요.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왜요? 얍복강에서 지팡이를 집을 수밖에 없게끔 만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손해본 것이 나중에 더 이익이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2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내용이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하여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어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알게 하시고 하여 오늘도 우리의 소원과 어긋나게 하셔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작업을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모든 일들이 내 소원과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언약의 약속 위에 굳게 서야 하는 자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형통.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한 것임을 알고 믿으며 사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됐다. 이걸 간증할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는 건. 근데 영원히 형통하는 건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기 때문에 성도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거룩하다는 건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을 받아놓고 그걸 복받았다고 간증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우리보다 더 복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갈 자들이라면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를 했죠. 왜 초막절을 수확한 다음에 초막을 지으라고 그랬어요. 초막은 언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초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집을 짓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약속의 땅, 즉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뭡니까?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장막절,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 나그네 같은 자들이 무엇을 눈에 보이는 것을 얻었다고 자랑을 하고 그거 가지고 간증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분명히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주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여 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배어도 또 내 손에 잡을 만한 아무 증거가 없어도 오늘도 그 언약대로 이루시게 하여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며 또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처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이 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각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